바론 디 로스칠드라고 하는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바론이 한 유명한 화가의 작품 모델로 서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니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론이 거지의 모습으로 복장을 하고 그 화가 앞에 갔습니다.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옷을 입었고 얼굴은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또 손에는 다 낡아빠진 동량을 하는 큰 컵을 하나 든 모습으로 화가 앞에서 모델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죠. 그때 이 화가의 친구가 지나가다가 이 화실을 들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 안에 거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이 친구가 그 바론에게 바론이 들고 있는 그 컵에 동전을 땡그랑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화가의 친구, 바론의 컵에 동전을 넣었던 그 사람에게 은행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1만 프랑의 수표와 함께 짤막한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어느 날 당신은 아리 쉐퍼의 화실에서 바론 디 로스칠드 씨에게 동전 한 입을 적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로스칠드 씨는 그날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다음과 같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만 프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화가의 친구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행운아가 또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라고 말입니다.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툭 던져주고 어딘가에 작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행운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심코 의미 없이 갑자기 다가온 엄청난 일들을 행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만유해 주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만프랑이 문제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엄청나고 가치 있는 행운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알고 보면 날마다 날마다 이런 행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 어디 저주를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저 뒤에 보면은요, 20절에 저희가 지금 이 저주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주님께서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못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쉽게 경험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험한 말씀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상징적 레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배단위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아무도 타보지 않냐는 나귀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 주님을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내어놓을 그 군중들이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영접했던 사건을 우리는 목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날이 어둑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정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둘러보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와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멀리서 잎사귀가 많은 나무를 한 그루 보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 무화과나무였어요. 이 무화과나무는요, 사실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식량, 끼니거리가 되는 그런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지역이 무화과나무로 쫙 무화과나무 과수원처럼 밭을 이루고 있다. 무화과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중에서도 유별스럽게 잎이 무성한 우거진 무화과나무를 지금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길을 바꿔서 그 무화과나무 있는 쪽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기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시장하셨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거둬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아마 요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게 되죠. 저주죠.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예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죠. 다음 연결되는 문장을 보셔야죠. 뭔데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 이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시즌이 아닌데 그럼 당연하게 열매가 없는 건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으니까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다. 그 시즌에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시즌이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는 미국에 지금 뭐 10수년 살면서 날씨가 날마다 틀려요. 매년마다 겨울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또 봄이면 또 어떻습니까? 여름 같은 때도 있더라고요. 겨울인데 여전히 꽃이 피는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하면 말이죠. 계절이고 일기라고 하는 것이 꼭 계절에 따라서 꼭 겨울이라고 춥기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을 시즌이 아니라고 하면 이때 당시는 니산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 초순경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3월경이었다고 하면 시즌대로 보면 잎사귀가 이렇게 푸르르게 풍성하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다른 나무들도 그래야 되면 안 돼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별스럽게 그 앞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왜요? 잎이 무성했기 때문이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좋았든지 어쨌든 일기가 그곳에 햇빛이 잘 들고 따뜻했고 위치가 너무 좋아서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았는데 그 나무만큼은 풍성하게 이파리가 팍 뻗어나가고 풍성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자리였던 것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무화과는요, 잎이 푸르르고 풍성해지기 전에, 잎사귀가 많아지기 전에 작은 열매가 먼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상을 하셨어요. 아, 저기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잎이 우거진 무화과 나무가 있다. 그리 가면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무화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기대하고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무화과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레슨이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비장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행보란 말이죠. 그런데 축복만 선포하시고 다니셔도 모자란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레슨을 주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성경에 비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해서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레슨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어떤 레슨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는 레슨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민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들이라고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46년간 지은 성전이라고 얼마나 그들이 엄청난 프라우드를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성전으로 향하는 모든 길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서든지 길만 걸으면 성전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의식,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행할 때에만 입었을 법한 그런 의상들이나 그런 도구들이 주변에 널리 이제, 왜냐하면 멋있거든요. 화려하거든요.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식에 입어야 할 복장들을 하고 다니거나 그런 집기류들을 주변에서 막 흔히 볼 수 있게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들이고 가문이라고 이렇게 큰소리치고 자랑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다른 민족들이나 여타 사람들보다 얼마나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찾아야 할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은 하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입으로는 자랑하지만, 그렇게 거룩하다고 입으로는 자랑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자랑할 만큼 거룩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프라우드를 가지고 살았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믿음의 가문을 잇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대대손손이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들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들은 배타적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잡아놓고 그곳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모습,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겉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보려고 했지만 열매를 도무지 얻을 수가 없었다. 예루살렘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어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다녀오셔서 무화과,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고 상징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은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50년간을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고 어떤 사람은 권사고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었는가라고 물을 때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입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만 현실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 따라다니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뭔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뭐 사람의 눈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일을 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개인의 유익과 수입에 더 큰 집착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잎이 푸르게 많이 맺히기는 했는데 정작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간디가 성경을 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만났다고 하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봤을 때는 정말 정말 자기도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나 저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들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만큼 내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오래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요, 예수님께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상징적으로 저주하셨지만 이스라엘도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훼파되어져 버리고 멸망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이사이에 금이 있을 거라고 벽돌 하나 벽돌 위에 놓여지지 않도록 다 훼파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멸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읍시다. 나는 정말 좋은 곳에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잎만 무성한 무화과의 모습은 아닌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는 레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레슨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묻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들리오라.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이죠. 와,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니에요? 아주 흥분되죠. 왜요? 사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뭇 제자들이, 자기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 걱정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이런 생각해봤냐? 여기 있는 산을 들어가지고 저 바다에 확 심기우라고 하면 그 일이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나 그건 결단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고 불가능은 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해서 주님 앞에 저주받을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고 하면 너희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고 해도 그대로 이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은 선포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드리우라고 하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선포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없는 삶 살지 말고요. 그러면서 열매를 좀 맺는 삶.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추앙하는, 신뢰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또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근데 그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00살이었다고요.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0살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요즘 현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나이 100살에 아내 와이프가 와이프 나이가 90살에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말이죠, 우주여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졌냐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냐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니까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은혜 장로교회 지체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그런 열매 있는 무화과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은요, 선포하면은요, 되는 겁니다. 왜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혼돈한 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요,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하셨다. 우리 안에요, 바랄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유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말을요,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직접 친히 가셔서 안수하기도 하시고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흙을 빚어서 네, 발라주기도 하시고 침을 발라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하셨지만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만.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종이 믿나이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입술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서 고통 중에 있는 어미의 모습 보면서 나인성 과부 아들 앞에 가서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였다고요.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시고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왔단 말이죠.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마음속에 신령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바랄 수 없는 것들을 꿈을 우리 마음가운데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계속해서 그 뒤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입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 우리 2015년의 열정과 회복, 어떤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예배에, 우리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좀 회복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년 내도록 요거 정도는. 세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함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들을 누리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해요. 앉은뱅이가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뭘 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한 것뿐이에요. 선포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런 입술의 정말 믿음의 선포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입만 무성한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냥 경제적인 복만 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능력 있어서 좀 좋아줄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데 가서 대접 많이 하고 그냥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 필요한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앞에 서셨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해 열매를 원하실 때, 열매를 구하실 때 정말 내가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만 하고 선포만 하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저는 너무 흥분돼요. 그런데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께서 요구하는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원상 목사님을 만났어요. CBMC라고 기독 실업인의 뭐 미국에 한 700명 정도 있다는데요. 이 동부 연합회 이제 할례식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이제 이원상 목사님 만났는데 이원상 목사님이 격려사를 하시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실업인으로서 많은 복을 받고 뭐 일을 이렇게 열매들을 많이 맺힌 일을 하더라도 뭐 실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희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사명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시간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저는 소중한 열매가 아닐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처음 말씀드린 그 바론 로드칠드가 화가의 친구의 동전 하나 적선 받아서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돌려준 것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까? 헌신과 희생을 통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